이 시간 다 함께 나셔서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내용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귀한 수요예배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곳에서 또 귀한 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가 없으며 이 세상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진리의 말씀은 없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부족한 중에 말씀을 전할 때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어려운 내용이지만 잘 이해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참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외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요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 사랑하고 또 예배를 귀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앞부분에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전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남방왕은 애굽왕을 말하는 것이고 북방왕은 시리아 왕을 말하는 것이죠. 남방왕조의 첫 번째 왕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톨레미. 그리고 북방왕조의 첫 번째 왕은 셀루쿠스라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 사람 다 알렉산드 대왕의 장군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읽으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시리아의 셀루쿠스 4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세금을 많이 거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두루 다니게 하는가 하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렇게 두루 다니게 한 것입니다. 여기 압제자는 셀루쿠스의 재무장관인 헬리오도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재무장관을 이제 여러 지역으로 돌아다니게 만들면서 이제 세금을 걷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제 많은 세금을 걷어갔죠.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서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이제 로마에 또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때는 또 로마가 일어나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로마가 위협을 하고 또 요구하니까 이제 로마에 또 이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든 세금을 많이 거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을 지금 이제 예언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되느냐, 독살되고 맙니다. 20절 하반지를 보시면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독살돼요. 그 자기의 신하였던 그 여기서 압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재무장관, 그 사람이 또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이 사람을 독살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거죠.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21절부터 오늘 본문이 끝나는 35절까지는 시리아의 안티쿠스 4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21절부터 35절까지가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영광스러운 사람, 걸출한 사람 그런 뜻인데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붙인 이름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자기에게 붙였는데 그 말의 의미는 영광스러운 사람, 걸출한 사람 그러한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에피파네스라고 안 부르고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비슷한 발음인데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에피마네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미친 사람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은 이 사람을 미친놈이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은 스스로는 영광스러운 사람, 걸출한 사람, 에피파네스 그렇게 불렀는데 사람들은 에피마네스, 미친놈, 미친 사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 21절에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계시로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고 근데 가브리엘 천사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비천한 사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표준 세번역 성경과 NASB 영어 성경에 보시면 비열한 사람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비천한 사람 또는 비열한 사람, 이제 그러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비열한 사람이냐, 21절에 보시면 속임수를 써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비열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 사람이 왕이 되기는 왕이 되었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속임수를 써가지고 왕이 되었다 그 말이죠. 원래는 자기 조카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카가 나이가 어리니까 자기가 결국 왕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21절부터 본문 끝까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시리아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22절 말씀은 애굽의 군대가 안티오쿠스에게 이제 패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패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동맹한 왕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니아스 3세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안티오쿠스의 지시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2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애굽이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도 그 사람에 의해서 살해될 것이다.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이 말씀은 안티오쿠스가 속임수를 써가며 이제 힘을 키워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23절 다시 보면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속임수를 써가며 자기 힘을 자꾸만 키워가는 거예요. 네,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속임수를 써가면서 자기 이속을 채려가면서 힘을 계속 기르죠. 이 옛날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김정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 하리라. 이 말씀은 안티오쿠스가 애굽에 와서 노략하고 탈취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곳은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곳, 가장 부유한 곳, 그런 곳이 되겠죠. 거기에 와서 이제 노략을 해가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의 왕이. 그리고 노략하고 탈취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 다 갖지 않고 자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원래 이제 독재자들이 항상 그렇게 합니다. 김정은이도 자기 밑에 부하들에게 좋은 거 엄청 선물 많이 하거든요. 그래야지 자기가 안전할 수 있고, 그래야지 또 통솔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독재자들이 그렇게 주로 많이 하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좋은 것들 막 노략질 해와가지고 자기를 잘 따르는 신하들에게 막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또 따르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 때가 이르기까지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있는 동안에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기간이 오래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안티오쿠스는 11년 정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11년 같으면 이건 긴 세월이 아니죠. 예, 왕이 오래 있는 사람들은 뭐 30년, 50년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11년 정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미니라. 이 말씀도 역시 안티오쿠스가 애굽을 치는 내용입니다. 근데 애굽이 안티오쿠스의 군대를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왜 당해내지 못하는가 하면 안티오쿠스의 군대는 계략을 세워서 공격하기 때문에 애굽이 당해내지를 못한다. 그러한 말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말씀은 애굽 왕의 신하들이 애굽 왕을 결국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결국 왕을 다 배신한다 그 말입니다. 애굽 왕의 신하들이 결국은 왕을 배신해 가지고 자기 왕을 망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다 하는 것을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애굽 왕과 시리아 왕이 한 밥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협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막 거짓말을 합니다. 머리를 서로 막 굴리면서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목적을 결국 다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여기 말하는 북방왕은 안티오쿠스를 말하는 거죠.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거룩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런 거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성전 기물들을 약탈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외경 중에 마카비 전서, 마카비 후서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마카비 전서 1장 20절부터 28절에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책방에서 이런 책을 하나 샀습니다. 이게 외경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외경이라고 여기 써 있고 KJV Apocrypha,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 외경. 지금 우리나라에 킹 제임스 성경 좋아하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시는데 원래 1611년에 나온 그 킹 제임스 성경에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어요. 외경. 그러니까 이렇게 모순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킹 제임스 only, 그러니까 킹 제임스만 성경이고 다른 성경은 성경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킹 제임스 성경 좋은 성경인 거 제가 아는데, 저도 미국에 있을 때 킹 제임스 성경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킹 제임스 only, 킹 제임스만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번역본은 없습니다. 원본만 완벽한 것뿐이지 조금씩 흠도 있고 또 장점 단점 조금씩 다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도 예외는 아니고. 근데 어쨌든 간에 킹 제임스 성경 안에 외경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외경만 탁 묶고는 책이 서점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정말 귀한 책이다 해가지고 사왔는데, 이 책 외경 안에 마카비 전서, 마카비 후서가 있어요. 이 책 내용 안에. 근데 마카비 전서 1장 20절부터 28절에 거기 읽어보면 이 안티오쿠스가 성전 기물들을 뭐뭐뭐뭐 약탈해갔다 하는 것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애굽에서 이루지 못한 그런 것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또 막 취해가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28절 말씀입니다. 29절 30절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상반절.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안티오쿠스가 또 애굽을 치는데 이번에는 재미를 못 봅니다. 왜 재미를 못 봤는가 하면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기 때문에 재미를 못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죠. 기띔은 구브로라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인데 구브로의 옛날 이름이 기띔이에요. 근데 그 기띔에서 배들이 와가지고 이제 안티오쿠스를 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이 기띔의 배들은 어디 배냐? 어느 나라 배냐? 로마의 배들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집트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를 공격하러 내려온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를 이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돌아가게 됩니다. 이 일은 기원전 168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을 지휘한 로마의 책임자는 포피리우스 라이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건 다 지나간 역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나간 역사니까 이런 이름도 알고 연도도 알고 하는 거죠.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11장을 말을 했을 때는 아직도 미래의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참 기가 막히게 탁 들어맞는 거 보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대단한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30절 하반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30절 하반절.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안티오쿠스가 이제 로마에게 밀려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뭘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분풀이를 합니다. 30절 하반지 보시면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거룩한 언약은 아까 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그 언약을 말하는데 뭐 이스라엘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이해하셔도 돼요. 이스라엘에 분노하였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계속 보시면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다 하는 이 말은 유대교의 변절자들에게 잘해줄 것이고 그들과 손을 잡을 것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참 믿음이 천차는 그런 변절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용하겠다, 그 말이에요. 잘해주고 이제 이용하고, 그것을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니까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안티오쿠스가 군대를 예루살렘에 파병을 합니다. 그때 장군이 누구였는가 하면 아폴로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장군 밑에 2만 2천 명의 군사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는 뭘 하는가 하면 성소를 더럽히고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은 제우스 신상을 말합니다. 성전에다가 뭘 세우느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방 사람들이 주로 섬기던 신이 제우스 신이에요. 그 제우스 신의 신상을 성전에다가 이제 세우게 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티오쿠스가 보낸 그 군인들, 2만 2천 명의 군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외경 마카비전서 1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전에는 번제단이 있죠. 제사 지내는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번제단 위에다가 제우스 신의 제단을 만듭니다. 여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외경에 보면. 그리고 거기서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 부정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그 번제단 위에다가 자기네들 우상에게 바치는 그 제단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뭘 잡아서 제사 지낸다고요?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성전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절기를 못 지키게 만들고 또 할례도 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완전히 그 유태인들을 그냥 전멸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죠. 완전히 유태인들을 그냥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방 사람처럼 이렇게 동화되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 죽이는 거예요. 그 여기 제가 잠깐 읽어보니까 할례 당한 부모가 이제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할례 당한 애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8일 되면 할례를 베푸는데 그 아이들은 여기 목매달아 죽였다고 요 글에 제가 아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할례도 못하게 만들고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 같은 거 하나님께 살아간 그런 모든 것들을 못하도록 그렇게 딱 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말 듣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짓을 안티오쿠스가 결국 한 것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32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32절 말씀을 표준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안티오쿠스가 아무리 박해를 해도 또 거기에 믿음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버텨나간다 그러면서 저항하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도 일본 사람들 앞잡이 노력을 하는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독립운동을 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에도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티쿠스에게 빌붙어가지고 자기 믿음을 버리는 그런 변절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믿음을 지키면서 또 저항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안티쿠스에게 저항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의병을 일으켜서 이제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그 군사들을 이제 몰아내죠. 로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몰아내는 그런 공을 세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또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안티오쿠스에 정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죽임을 당하느냐? 칼에 베어서 죽기도 하고 불에 타서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항하고 또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제 막 죽이는 거죠. 사람들을 칼로도 쳐 죽이고 화형을 시켜서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안티오쿠스가 죽입니다. 죽였습니다. 본문에서는 아직도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걸 다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과거의 일이죠. 34절 보겠습니다. 34절.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안티오쿠스에 정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저항하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항 운동은 마따디아스 제사장과 그의 다섯 아들이 주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섯 아들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의병을 일으켜서 이제 그 군사들과 싸워서 몰아내요. 로마의 도움을 받고 해가지고 결국은 몰아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난 일인가 하면 기원전 16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유태인들은 오늘날까지도 기념을 합니다. 그 기념하는 날을 히브리 말로는 뭐라 그러죠? 한우카라 그럽니다. 한우카.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수전절로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수전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수전절은 성전 봉헌절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한우카라 그러고 그래서 요 절기가 언제쯤인가 하면 크리스마스 그 즈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그 즈음에 12월 말 이렇게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즐기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크리스마스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그 즈음에 한우카 절기를 그들이 지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그 즈음에 유대인들 마을에 가면 촛불을 8개 촛불을 이렇게 창가에 쭉 켜놓은 그런 것을 이제 보시는데 그게 한우카 절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 한우카 절기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냐? 유다 마카비가 시리아 사람들을 몰아낸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35절 마지막 절입니다. 3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는 몇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그러한 뜻이죠. 표준 새번역 성경이 쉽게 번역을 차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핍박에 의해서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그것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더 정결하게 하고 또 더 믿음이 돈독해지고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죠. 그래서 이때도 안티오크스 4세에 의해서도 엄청나게 큰 핍박을 당했지만 그 이후로도 유대인들은 계속 핍박의 역사를 살아야 하죠. 그 지나간 역사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도 엄청난 박해를 당했고 그리고 근세사에서는 히틀러에 의해서 또 많은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된 거예요.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끊임없이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안 당해도 되는 환난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고난의 역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고난의 삶이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되고 더 정결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자, 자막이 떴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정화되고 더 하나님 뜻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 동안 예루살렘을 그렇게 짓밟고 더럽히는가 하면 다니엘서 8장 14절을 보면 2300주야 동안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00주야는 2300일을 말하는 것이죠. 6년 조금 더 되는 기간 동안 이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나쁜 사람인데, 진짜 나쁜 놈인데 이놈이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오늘 보면 그 밑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한 것을 보면 참 성경이 놀랍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성경을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알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 입장에서는 아직도 한참 뒤에, 몇백 년 뒤에 일이에요. 그런데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을 특별히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지 아니했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예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른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그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적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건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7년 대환란이 다가오고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어느 때인가 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더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